사도행전 61번 메시지. 바울 일행의 사역을 통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번식 27번째. 바울의 침례. 22장 1절부터 21절에서 바울은 소동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6절에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우와 같이 바울의 경우에도 침례가 강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물침례와 영침례를 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침례는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동의시됨을 상징하며, 영침례는 본질적으로는 생명 안에서, 경륜적으로는 능력 안에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의 실제를 상징합니다. 물침례는 영의 실제에 대한 믿는 이들의 확증입니다. 둘 다 필요하며 서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은 두 가지 다 합당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는 믿고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는 죄들의 사함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거듭남을 위한 것인데, 이로써 믿는 이들은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장사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옛 창조를 끝내고 일으켜짐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 창조가 되는 것으로 이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침례는 요한이 했던 회개의 침례보다 훨씬 전진한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한 온전한 한 단계의 두 부분입니다. 믿지도 않고 침례를 받는 것은 단지 공허한 의식이며, 침례받지 않고 믿기만 하는 것은 내적인 구원의 외적인 확증 없이 내적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둘은 함께 나가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짐. 침례는 사실상 커다란 옮겨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약의 사역은 침례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례가 첫째는 끝냄과 관계있고 다음에는 바라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끝냄과 바라를 통해 참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신약이 새로운 시작을 갖기 위해 구약에 속한 것들이 끝나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침례로 시작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의 침례는 단지 그것에 의해 사람들을 다른 부류의 종교 안으로 집어넣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결코 합당하게 가르침받지 못해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단지 교리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뭔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아담의 영역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의 삶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 22장 16절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 그의 죄들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그의 이름을 불러는 침례를 받고 와 씻으라를 모두 수식합니다. 여기에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일어나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받으면서 너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침례를 받게 되는 조건이다.
새로운 믿는 이들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권하는 것은 바람직한 실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침례를 받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동시에 먹는 것처럼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주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 발생한 옮겨짐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의해 강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로 인해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의 강한 옮겨짐이 있게 합시다. 침례와 죄들을 씻기 위한 조건. 22장 16절에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의 죄들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불러가 침례를 받고와 씻으라를 모두 수식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르는 것은 침례를 받는 것과 죄들을 씻는 것 둘 모두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바울이 그의 죄들을 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나니아의 이해에 따르면 바울에게 있어서 씻겨져야 할 죄들은 어떤 것입니까? 의심할 바 없이 아나니아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했던 죄들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체포하러 나갔던 것이 그의 주된 죄들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각 처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도 정죄를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바울을 핍박자로 정죄했습니다. 바울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믿는 이들의 표시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을 찾아냈습니다. 22장 16절에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아, 믿는 이들의 눈에 너의 가장 심각한 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체포했던 것이었다. 이제 너는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너의 죄들을 씻을 필요가 있다. 특별히 너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죄를 씻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너의 죄들을 씻으려면 너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내가 수차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른다면 성도들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내가 부르는 것은 너의 죄들을 씻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바울아, 너는 잠잠한 믿느니, 즉 들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느니가 될 수 없다. 만일 내가 잠잠하다면 믿느니들은 너를 그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정죄했던 바로 그 일, 즉 주 예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한때 너는 이것을 내가 핍박하고 체포했던 자들에 대한 표시로 취했었다. 이제 이것은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아우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들을 씻으라. 내가 이렇게 할 때 주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바울의 옮겨짐의 시작 단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의 옮겨짐의 시작의 단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정죄하는 데서 실행하는 대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바울의 회심의 일부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의 회심의 일부일 뿐 아니라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반대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실행하고 관습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옮겨지기 전에 특별히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이름 부르는 실행을 반대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원칙은 동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을 정죄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은 이 실행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단지 외치는 것일 뿐이라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믿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단 말입니까? 이러한 실행은 성경에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접촉함이 없이 잠잠하게 죽어 있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있어 온 지 1900년이나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가르침을 들어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 같은 가르침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당신은 믿는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실상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 해 동안에 최소한 당신 자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행에 관한 어떤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강경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차가 와서 그를 들이받아 자전거가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땅으로 떨어지면서 그는 자동적으로 주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또한 결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어떤 그리스도인 남편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어떤 사건에 개입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모든 믿는 이들은 언젠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치인 그 형제는 병원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날마다 오 주 예수여 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부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동적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참으로 그분을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하려고 할 때 졸음이 오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은 내가 잠잠히 기도하려고 했을 때 여러 차례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그러했습니다. 체험에서 우리는 잠잠한 기도는 종종 우리를 졸리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더욱이 그 같은 기도에는 주님의 누림이 있다 해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을 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의 필요. 나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강조한다고 괴로워하는 자들에 대해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실행한다면 당신은 시대적인 전환의 입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수록 더욱더 당신은 옛것으로부터 나와 새것 안으로 이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이었었습니다. 해가 감에 따라서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은 아주 낡아졌습니다. 이렇게 낡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적인 방법으로 전환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효력이 있는 방법은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실행하라고 권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당신은 주님에 대한 당신의 많은 체험에 관해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결혼한 형제들은 때때로 그들의 아내를 사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만일 결혼한 어떤 형제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변화를 체험하고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도움을 받아 남편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 같은 자매가 주님을 부름으로 그분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다. 왜 내가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나 대신 그를 머리로 명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결혼한 자매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남편을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 그녀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녀가 날마다 그분을 부른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참된 전환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으로 이끌려지며 사실상 번식하신 그리스도 자신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려집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가 왜 그처럼 많이 강조되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와 근거를 갖습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체험을 위해 매우 실제적인 그 무엇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님은 만유를 포함한 영이십니다. 영이신 그분은 무소부재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안에서 확산되실 기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 안에서 증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주님의 풍성함에 참여함.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계된 중요한 한 구절은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모든 사람의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나는 로마서 10장에 있는 다음 구절만을 알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시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단지 초보적인 구원에서 풍성하실 뿐 아니라 또한 신성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에 있어서도 풍성하십니다. 주님의 풍성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부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드럽게 오 주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려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들이나 추론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존재의 깊은 곳,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 안으로 이끌려진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천연적인 생각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것에 관해 따지는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옳은가? 이러한 실행이 성경적인가? 이것이 성경적이라면 왜 지난 19세기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는가?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는 그의 천연적인 생각과 이유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부르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천연적인 생각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를 때 우리는 영 안으로 이끌려집니다. 그분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의 친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 주님을 부르는 것은 실제입니다. 이는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그분을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름에 관계된 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말씀은 여기에서 주님과 동등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주님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친근하심과 그분의 친밀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친근하심을 압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므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당신은 주님이 친근하시다는 것을 다투거나 논쟁하여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 없습니다. 다툴수록 주님은 더 멀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투는 대신 몇 분 동안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이 친근하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여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이 친근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면 부를수록 그분은 더욱 우리의 누림이 되십니다. 그분을 부르므로 그분은 또한 우리의 평강과 안식과 안위와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해답이 되십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나 피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체험을 위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이상의 신실함으로 옮겨짐 안에 머뭄. 우리는 완전히 옮겨질 수 있도록 바울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 또한 바울같이 우리는 우리의 이상에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바울의 신실함은 22장 21절에서 그가 이방인이라는 말을 회피하지 않고 사용한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와 교회의 입장과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우리가 본 이상에 신실하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우 훌륭한 방법으로 진리 제시하기를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항상 반대와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이 어떠하든 여전히 어떤 이들은 우리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실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상에 대해 신실하지 않으면 그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시대적인 전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은 신실함입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전환을 갔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이상의 신실함으로 이 전환 안에 머뭅니다.